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맘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 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맹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이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저희들은 지금 산상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하면 지금 우리 일본을 생각하게 됩니다. 원수의 나라. 뭐 불화수소 수출 규제.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일본을 어떻게 사랑할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랬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이 예수님 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말씀인지 모든 사람들이 샤킹하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팩트체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팩트체크. 과연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이 있었는지. 모세오경에는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말을 많은 학자들이 다 찾아봤어요. 그 결과는 없어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토라의 율법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모세율법을 새 계명으로 대체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그 말이 있는데 거기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레위기 19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원수 미워하라는 말이 없어요. 레위기 19장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욕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시죠.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그 문장 자체로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정치적인 발언에 대한 고쳐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 대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정치적인 발언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지난주 슬라이드에서도 봤지만은 쿰란 동굴에 피해 있는 SM파가 있고 다른 그룹이 또 있습니다. 가룟유다파, 셀롯파지요. 열심당입니다. 열심당 당원들은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을 보탠 것이 율법에다가. 원수를 미워하라. 그 원수가 누구겠어요? 이웃은 누구겠어요? 이웃은 자기 동족 유대인이겠지만 원수는 그 당시 통치하고 있던 로마 사람들입니다. 빛의 자녀를 사랑하고 어둠의 자식은 미워하라라고 하면서 셀롯파, 즉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나 더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 해석이 뭐 맞다 틀리다라는 그런 내용보다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또 그렇지만 어제 저희들이 아가서를 읽었기 때문에 살펴보고 사랑에 대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사랑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림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샤갈의 그림을 제가 한 다섯 개를 가져왔습니다. 샤갈이 Song of Songs 아가서를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1950년대에 그렸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첫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1950년대에 그렸는데 나머지 두 개 그림은 1970년, 75년에 그렸었어요. 샤갈이 이런 그림을 왜 그렸느냐? 사람들이 처음에는 전부 다 아, 샤갈이 유대인이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속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세속적인 아이디어, 즉 에로틱한 그러한 아이디어로 그림을 그렸다라고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74년, 75년, 20년이 지나서 이 그림을 다시 그리는 이 화가 역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이 모든 천지 만물, 사람과 동물, 샤갈의 그림에는 사람과 동물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라는 그 표현이라고 미술 비평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근데 제일 마지막 글을 한번 보면은 아가스에 좀 합당한 그런 그림이죠. 남녀가 사랑을 하는 그런 표현이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까지 저렇게 사랑을 하는데 그 옆에 천사가 양쪽에 있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하나 됨으로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부부가 안고 있는 그 눈빛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샤갈이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이게 천사는 날개가 있습니다. 자고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인데 샤갈의 그림을 보면은 아가스에 있는 내용들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표현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스의 그 제일 마지막에 언급한 부분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아가스서 전체를 푸는 키워드라고 합니다. 8장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7절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의 주제로는 사실은 성경 본문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주제, 저기서 어떤 주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골로새서 13장, 사랑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요한 1서, 뭐 사랑장이죠. 그리고 이 아가서서도 마찬가지. 이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를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아가서서를 가지고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냐? 남자, 여자가 나오지요. 어떤 내용은 남자가 이야기하고 어떤 구절은 여자가 이야기하는데 자세히 보면 구분하기 쉽습니다. 그 두 사람 사이 엄밀하게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샤갈이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아가서서의 사랑은 원래는 1세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랑의 관계를 메타포로 읽었대요. 이것이 너무나 진하니까 읽기가 너무 거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1세기에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과 크리스찬과의 그 관계를 언유적으로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지극히 인간적이고 에로틱한 차원의 사랑임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녀가 사랑을 에로틱하게 나누는 사랑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서를 자세히 보면 에스더서와 더불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God가 없어요. 물론 여호와라는 말은 나오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사랑의 종착점이 어딜까? 그 본질에 대한 질문을 떨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가서서 8장에서 희미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종결 짓는 그런 암시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거 아니에요. 죽음과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죽음같이 강하대요. 사랑의 본질이죠. 사랑이 얼마나 강렬하길래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는 사랑의 반대말 가지고도 강렬함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물도 죽음도 여기서 물은 죽음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궁창 위에 물과 같은 거예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 창세기의 홍수입니다. 홍수도 그 사랑을 삼키지 못한다. 사람이 그 온 가산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랑을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거의 결론적으로 표현해 놓았다는 포인트는 우리가 이 글을 읽고 나서 계속 묵상을 하게 되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아가서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미스테리로 남겨두고 계속 묵상하라고만 말할 뿐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은 아가서서에 대한 사랑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본질은 우리가 다행히 신약의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완전한 사랑으로 간다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7,800년을 확 점프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대로 와서 사랑은 오래 참고 분대지 아니하며 고린도서의 말씀과 요한 1서에 있는 그러한 말씀 다 연결이 다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잘 말이 잘 안 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야 되느냐는 누구든지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무나 지키기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이해하면 된다. 아니야. 이것은 율법이 폐해진 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로 우리는 전부 다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레위기 19장 17절 1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되어 있어요. 견책하는 것은 꾸짖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했지만 동시에 견책하라라는 그러한 이그잼플이 여기에 나옵니다. 압살롬과 다말 이야기는 아주 흥미로운 사무엘 하의 스토리인데 다윗이 왕위를 물려줄 때가 되었습니다. 큰 아들 암논이 있었고 동생
압살롬과
다말이 있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연모하게 되었죠. 암논이 베다른 누이 다말을 강간합니다. 이때 압살롬의 행위를 잘 봐야 됩니다. 압살롬은 침묵을 한다는 것이죠. 견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내 이웃을 견책하라라는 이 사랑의 계명과 위배되는 압살롬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견책하고 잘못을 지적했다면 사랑으로 암논이 다말을 범한 잘못을 자복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었고 나중에는 끔찍한 형제 살육의 난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침묵하고 있으면서 칼을 갈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에는 사랑이 아닌 증오를 계속 쌓았던 것입니다. 압살롬의 침묵은 용서가 아니고 증오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에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을 완전히 폐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계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질문은 오늘도 계속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그걸 적용해보면 그게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자, 다시 아가서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여기서 속하였고를 제가 빨간 글로 줄쳐놨습니다. 6장 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니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이게 belonging 있어요. A sense of belonging.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사랑은 귀속의식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에로틱할 수도 있고 로맨틱할 수도 있고 우리 가족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우리 민족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우리 나라의 사랑, 나라를 향한 사랑일 수도 있고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일 수도 있고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와 강아지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속이 되어 있느냐, 속하느냐, 내보다 더 큰, 더 위대한 어떤 존재에 대한 맡김이죠. 이것을 사모하는 것, 사랑을 받고 있음, 내가 사랑의 대상, 사랑의 어떤 귀속의식이 확고한 그 상태라야만이 내가 누구인지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사랑이 언뜻 보기에는 남녀 사이의 신체의 부위와 성관계에 관한 사랑으로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8장 6절 7절에서 보았듯이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라고 하는 이 숙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제 완성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 1서 4장에 있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가서서는 어떤 사랑을 종착역으로 말하는지 우리들에게 잘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그 대답이라는 것이죠. 아가서서가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은 꼭 신약에 새로 나왔다는 어떤 개명이 아니에요. 구약에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이 나타나고 사랑이 표현되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다양하고 아까 논란처럼 샤갈의 표현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한다 할지라도 사랑은 그 본질적으로 죽음처럼 강하다라고 하는데 죽음이라는 그 연결 단어가 우리 예수님의 죽음으로 몰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공부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리고 아가서스를 읽으면서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라는 그 연결 포인트가 좀 미스테리스하지만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져온 완전한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적용 부분에 있어서 압살롬이 왜 암논을 죽였을까? 희미한 답이지만 구약에서 신약, 신약에서 구약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